요한복음 32번 메시지. 그분의 거처를 산출하기 위한 3일 하나님의 분배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은 주로 어떻게 3일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와 그분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 안에서 함께 건축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가를 계시해 줍니다. 본 장은 3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민년이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신다는 것과 바로 이 하나님과 민년이들이 함께 건축된다는 것과 결국 이 건축은 성호 거처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위한 토대입니다. 이것이 상호 거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상호 거함을 위해서 상호 거처가 있습니다. 거처가 없다면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상호 거함이 15장에 분명하게 계시되었지만 상호 거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14장에 있습니다. 15장에는 거하다 라는 단어가 있고 14장에는 거처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이 두 단어를 좋아합니다. 헬라어로 거하다 라는 동사는 영어처럼 거처라는 명사의 동사형입니다. 헬라어로 14장에는 거처라는 명사가 있고 15장에는 거하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인 거처가 14장에서 단수형과 복수형 둘 다 발견됩니다. 단수형은 23절에 있는데 그 구절은 아버지와 아들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복수형은 2절에서 발견되는데 그곳에서 주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정역은 2절에 있는 그 헬라어 단어를 거처들이라는 말 대신 대저택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이런 번역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었습니다. 14장에는 거처가 있고 15장에는 거함이 있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거처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이라야 우리는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또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지 못한 채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거함에 관해 말합니다. 비록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명백한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거할 곳은 어디에 있으며 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거처는 앞장인 14장에서 발견되며 3일 하나님 자신이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과 믿는 이들, 곧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나로 건축됩니다. 이미 보았듯이 1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하늘의 대저택을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위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에 관해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6절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은 길이고 아버지는 목적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살아있는 인격이므로 목적지도 역시 살아있는 인격임에 분명합니다. 아들은 우리를 목적지이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14장 7절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려면 아들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게 됩니다. 주님은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우리는 아직 아버지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바로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 장소는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요 하나의 인격, 곧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안에 계셨으므로 우리를 자기 자신 안으로 이끄시려고 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안에 계시므로 일단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역시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하는 14장 20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야말로 상호 거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주하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이것이 상호 거처요 서로 거함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의 중심 사상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는 근원이요, 기원이요, 본질이요, 요소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어떠하심의 표현이시요, 나타남이요, 체현이십니다.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보여진 바 될 수 없지만 아들이 있음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체현되시고 나타나시고 표현되시고 보여진 바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보는 한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체현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아직 사람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 계실 수 있고 그들에게 보여진 바 될 수 있었으나 그들 안으로는 들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십자가로 가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셔야만 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심으로써 아들은 자신의 형태를 변형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의 모양으로부터 그 영의 모양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이것은 큰 수박이 자르고 눌러 짜는 과정을 통해 주스로 변형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과정의 결과로 주수가 누구에게나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길을 거치시기 전에는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신 후 이제는 생명의 영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수박이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주수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는 마실 수 있는 수박 주스를 갖습니다. 그 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자신의 모든 어떠하심의 실제요, 실제화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어떠하심이 그 영 안에서 실제화됩니다. 이 영이 우리에게 도달하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십니다. 이 분배로 인해 우리 모두는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아들 안에 있다는 것과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과 우리, 우리와 그분은 연합된 하나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이 연합된 실체가 신성과 인성의 상호 거처입니다. 이 거처에 상호 거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그분의 거처를 만드심. 이제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그분의 거처를 만드시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 다뤄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몇 가지 다른 요점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셔서 아버지로 인해 사셨고 모든 일을 행하셨음.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셔서 아버지로 인해 사셨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기 위해 그분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들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는 일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아들은 그 표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아들은 근원이신 아버지의 표현이십니다. 믿는 이들은 아들로 인하여 살고 아들의 이름 안에서 더 큰 일들을 행함. 이제 믿는 이들은 아들에 의해 살 필요가 있습니다. 6장 57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말의 헬라어는 음식을 씹어먹다, 영어로는 masticate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분을 씹어먹는 특별한 방법으로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거친 방법으로 먹지 마십시오. 그분을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14장 12절에서 주님은 그분을 믿는 이들이 자신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그분은 만일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기가 시행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라는 것이요, 그분에 의해 사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셔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아버지에 의해 사셨고 아버지는 그분 안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서들에서 아버지의 표현이신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표현인 제자들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심지어 더 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아들께서 자기들 안에 사시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아들께서 그 영으로 표현되실 수 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께서 믿는 이들 안에 사시고 말씀하심. 아들은 믿는 이들 안에서 사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중대한 요점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수많은 소극적인 것들과 결부된 상황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대부분의 경우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마디 아니다 라고만 하실 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마디는 대부분 아니다입니다. 어떤 자매가 나는 신발 한 켤레를 사러 백화점에 가야겠다 라고 말하면 주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제는 어떤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싶을지 모르지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체험은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주하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경우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 이는 아들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와 아들에게 사랑을 받고 아들의 나타남을 갖게 됨.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14장 21절에서 주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계명들을 지킨다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아들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당신의 체험에 따라 내게 말해주기 바랍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당신이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즉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작은 말씀 안 된다를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잃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적마다 그분의 임재는 즉시 강화되며 매우 달콤하고 귀하고 적셔주고 강건케 하고 빛을 비추고 영양 공급을 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비논리적인 것처럼 들립니까?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곳에 계십니다. 왜 당신은 그분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퍽 자주 사라지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분은 당신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당신의 내적 느낌에서 나타나시는가 혹은 사라지시는가의 여부는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은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이러한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는 조금 외롭다고 느끼고 있었을 때 혼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요한 형제를 보러 가서 그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프란시스 형제에게 가보면 어떨까? 라고 말했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분이 다시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여쭈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내가 아멘 주여 라고 말한다면 내주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빛을 비출 것이고 매우 달콤하고 힘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그분은 상당히 많은 빛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도 내가 그분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그냥 형제들을 만나러 갔다면 그분의 임재가 사라지고 내 속의 어둠이 나를 짓누를 것이며 나는 갈 바를 모르고 평강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즉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당신은 아멘 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진심으로 아멘 한다면 당신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에는 삼층천에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분의 임재가 사라지고 빛은 어둠이 되고 강함은 약함이 되고 생명은 사망이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는 오직 두 가지 요구만 있을 뿐인데 첫째는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이미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그분을 믿어서 지금 그분께서 당신 속에 계신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2장에 있는 교회 생활의 축소판 가운데서 주님 위에 향유를 부은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방면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는 항상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수록 더욱더 그분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 자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더욱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 자신의 모든 어떠하심을 누릴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필요만 있습니다.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사랑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는 50여 년 이상 주님을 사랑해 왔고 오늘날에는 그분이 전보다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무도 그분만큼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아가서는 그분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회복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회복에서 끝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으로서 믿는 이들에게 오심. 아버지와 아들이 영으로 믿는 이들에게 오십니다. 당신은 그분들은 이미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나타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것은 그분들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믿는 이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시지만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의 오심은 곧 그분들의 나타나심입니다. 3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와 함께 상호 거처를 만드심. 3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와 함께 상호 거처를 만드십니다. 23절에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거하다와 누구와 함께 거처를 만들다 라는 두 표현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단순히 언어상의 수거 이상입니다. 언어에 관한한 아버지와 내가 와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 라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거처를 만들리라 라는 말이 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분들의 거처로 삼으시고 또 그 믿는 이는 그분들에게 거처가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거처를 만들 것이므로 그와 우리는 거할 처소를 갖게 될 것이라. 그는 우리의 거처가 되겠고 우리는 그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 구절은 15장 4절과 5절의 근거가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15장 4절과 5절의 근거가 14장 23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 구절에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믿는 이에게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 영으로 나타나심으로써 만들어진 상호 거처를 갖게 됩니다. 달리 말해서 이 거처는 3일 하나님의 방문하심으로 예비된 것입니다. 3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실 때 그분의 방문은 당신을 그분의 거처로 만드시며 그분을 당신의 거처로 만드십니다. 결국 당신과 그분, 그분과 당신은 상호 거처가 됩니다. 당신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당신의 거처가 되시기도 합니다. 비록 그분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긴 하나 나는 그분을 나의 거처로 갖기를 더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죄와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과 육체에 대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이미 쫓겨나 버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솔직하게 되어 자신의 과거 체험을 생각해 보기를 청합니다. 당신은 전에 이런 체험이 없었습니까? 당신 속 깊은 데서 주 예수님을 향한 달콤한 감사가 있으므로 당신은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당신에게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네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아멘 주 예수여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당신은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아멘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즉시 당신은 자신 속에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임재 안에 더욱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그분께서 당신을 그분 자신으로 완전히 충만케 하시고 있다는 것과 당신이 그분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당신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었고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거처였고 그분은 당신의 거처였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깊든 얕든 오랜 시간 동안이든 또는 단 몇 분 동안이든 이러한 체험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이런 체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거처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임. 이 상호 거처는 그러한 많은 거처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23절에 언급된 거처는 2절에서 발견되는 많은 거처들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거처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임. 3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과 함께 그분의 거처를 만드시는 것은 그분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또 주님이 가장 충만하게 당신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달콤한 느낌을 가질 적마다 당신은 또한 모든 믿는 이들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신이 당신의 인식에 따른다면 당신은 다른 어떤 믿는 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모든 형제자매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믿는 이들과 하나 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주님과 그런 상황 안에 있을 때마다 당신은 성도들과 조화되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은 혼자이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땅 위에서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처소 건축은 전적으로 이런 체험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두 형제들이 서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십시다.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둘은 모두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분에 대한 깊고도 달콤한 감사를 느낍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즉시 그들은 둘 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고 문제는 해결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건축의 신성한 일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조직이나 규제나 바깥의 가르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문제입니다. 보혜사께서 기억나게 하신과 생명의 평강. 보혜사 곧 성령께서 아버지에 의해 아들의 이름 안에서 보내심을 받음. 26절에서 주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혜사 곧 성령께서 아버지에 의해 아들의 이름 안에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을 봅니다. 성령은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어지실 뿐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보내어지십니다. 15장 26절에서 무엇무엇으로부터로 번역된 전치사는 헬라어로 파라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무엇의 곁에서 라는 뜻이며 자주 무엇무엇으로부터 무엇무엇과 함께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장 46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구절에서 무엇으로부터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입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무엇과 함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동안에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17장 8절에서 이런 파라의 의미를 가진 또 다른 예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제자들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다시 이 전치사의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와 함께입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 곧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영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실 뿐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오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영을 보내실 때 그 영과 함께 오십니다. 보혜사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오십니다. 아버지는 근원이십니다. 그 영이 아버지로부터 오실 때 그것은 그분이 근원을 떠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근원과 함께 오신다는 뜻입니다. 보혜사 곧 성령은 아버지에 의해 아들의 이름 안에서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같이 성령께서는 아들의 이름 안에서 오셔서 그분의 이름의 실제가 되십니다. 내 이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아들 자신이시고 그 영은 아들의 인격, 곧 존재이십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영을 얻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습니다. 이제 또한 그 영과 아들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영은 아들의 이름 안에서 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 그 영으로 우리에게 도달하시는 삼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십니다. 그 영은 아들의 이름 안에서 오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이 오십니다. 아들의 이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인격은 그 영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보내시고 그 영은 아들의 이름 안에서 오십니다. 결국 오시는 분은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 아버지도 역시 오십니다. 그 영은 아들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오시기 때문에 아들도 또한 여기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분 자신으로부터 그분 자신과 함께 그 영을 보내시고 그 영은 아들의 이름 안에서 오십니다. 그 영은 아들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시는 아들이시고 이 오시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오십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 오실 때 세 분 모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해보기로 하십시다. 아버지는 그분 자신과 함께 그 영을 보내십니다. 그 영은 아버지와 함께 오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영과 함께 오십니다. 그 영은 아들의 이름 안에서 또 아들로서 오십니다. 그 영이 오실 때 오시는 분은 바로 아들이십니다. 이같이 그 영이 오실 때 세 분 모두 함께 계십니다. 그 영께서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 주님의 부활 후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보내심을 받으셨고 또 아들의 이름 안에서 아들로서 오셨던 그 영의 기억나게 하심입니다. 그 이름은 아들 자신이고 그 영은 아들의 존재 곧 인격입니다. 제자들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들은 아들이 죽으시기 전에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 영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평강. 세상의 평강과는 다름. 27절에서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평강을 봅니다. 그것은 세상의 평강과는 다릅니다. 모든 근심과 불안을 이김. 생명의 평강은 모든 근심과 불안을 이깁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 있는 모든 근심과 불안은 핍박하는 종교 때문에 야기된 것입니다. 그 당시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잃는 위험을 무릅쓰고 또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버는 수단을 상실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반대하고 핍박하는 종교의 두려움 아래 있었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에게 그분 자신 안에서 그들이 평강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평강을 끼치셨습니다. 이 평강은 바로 주님 자신이십니다.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반대와 핍박과 헛소문들과 악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계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생명과 거처와 평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만유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거할 처소요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세상 임금은 이 평강을 주시는 분에게 관계할 것이 없음. 이 세상의 지배자는 이 평강을 주시는 분에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주님을 공격할 때가 임박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사탄이 그분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주님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명령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기 위해 그분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명령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이 그분을 이기는데 실패한 것이나 사탄이 그분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주님은 그분이 아버지를 매우 사랑하셨음을 세상에게 입증해 주시고자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본장의 의미에 대해 분명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또 다른 형태, 곧 또 다른 보혜사인 그 영으로 변형되시려는 중이셨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됩니다. 오직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고 그분 안으로 이끌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죽음으로 죄와 죄들과 자아와 옛사람과 육신과 세상과 세상의 주관자와 사망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간격들을 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이제 그분은 그 영이시며 그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연합 안으로 이끄십니다. 이제 그분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도 역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협력한다면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더욱더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분의 집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상호거처를 만드십니다. 이 상호거처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의 하나가 영적인 거처요, 신성한 거처요, 상호거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처가 되십니다. 이것이 참된 건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본장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하고도 정확한 의미입니다.